올해 첫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52주 주일을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것도 참 축복이죠. 그러니까 매해가 새롭고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 같은 그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도 참 너무도 좋습니다. 시간이라는 것도 공간이라는 것도 그리고 인생 연한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인생 연한도 이 주님이 정하셔서 사실 사람이 얼마나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을 넘어선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일인데 사람들은 그 영역까지도 넘보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느리기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인생을 느리기 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뭐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 빌리어네어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올해 들어와서 새해 들어와서 거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또 한다고 그러더군요. 아마 이제 내년도 2023년 이렇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뭐 약도 팔고 뭐도 팔고 많이 팔 거예요. 요즘엔 다 장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근데 사람들은 인생을 누리기 원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그 어떤 시가 자꾸만 저한테 떠올라서요. 저는 뭐 시를 그렇게 뭐 많이 읽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아주 오래 전에 알게 된 시입니다. 그 시를 볼 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믿은 다음에 그 시를 보면서 느끼는 감흥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 이게 인생이다 그랬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게 바로 사람의 딜레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시인데요. 이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황무지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거기 이제 그 춤추는 여인 무녀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쿠마 이런 얘기예요. 쿠마에 그러니까 이태리 나폴리 근처에 있는 쿠마에라는 곳입니다. 근데 쿠마에 무녀, 춤추는 여인이 새장 속에 매달려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 얘기예요. 새장 속에 조그만 새장 속에 살아있는 사람인데 들어가서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조그만 새처럼요. 그런 무녀를 향해서 아이들이 놀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녀에게 이제 물어요. 무녀야 너는 뭘 원하니? 그런데 그 무녀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죽고 싶어. 나는 죽고 싶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세상에 갇힌 채 살고 있었던 그 무녀였습니다. 그 배경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이 무녀는 이 쿠마야 이게 나폴리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아주 예지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신이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게.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 지혜를 다 총동원해 가지고 하는 일이 바닷가로 가더니 모래를 탁 집습니다. 모래를 가지고 그 신 앞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내 생일을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죠. 모리알 그 조그만 모리알 하나하나만큼 생일을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계속 늙어가는 겁니다. 계속 늙어가는데 생일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몸은 쪼그라들죠. 사람이 나이 들면 좀 키도 작아지고 좀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서 아주 작아지고 작아지고 그런데 죽지는 않고 이렇게 새장 속에 들어가서 있는 정도로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무녀를 새장 속에다 가둬놓게 된 것입니다. 네. 생명 연장의 소원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저주가 된 그런 얘기죠. 사람의 최고 관심사들 중에 으뜸이 불로장생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진시황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요즘에도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이 페이스북 창시자건 뭐건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계속 오래 사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데 계속 오래 사는데 그냥 계속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거기에 엄청나게 지금 돈을 투자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 진 매니플레이션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유전자 좀 변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아예 죽지 않고 늙지 않는 목숨까지 사람의 관심사임을 내보이고 말하고 주장하고 추진하는 게 현재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에서 이제 관심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다면,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건 진리라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생 연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마음은 뭔가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은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시기보다 뭐를 말씀하셨냐면 이걸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 연한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인생 연한으로 주를 믿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로마서 맨 처음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같이 펴보시고,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6절인데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6절의 이 말씀 보면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이 너무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세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들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면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람은 그 이름을 전하여, 예수를 전하여 모든 민족이 그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저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면은 순종하는 삶까지도 같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주의 사람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모든 믿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각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고요.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불로장생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에요. 엄청나게 다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완전히 신분이 바뀐 새 피조물의 삶을 살고 진짜 생명, 영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주목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읽으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의 뉴스들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계속 들어와서 파도치도록 그렇게 됩니다. 복잡스러운 생각이 많아요. 정보가 많고 홍수, 뭐 정보 홍수 시대, 요즘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어떤 그런 홍수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더욱더 초월적인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먼저 우리의 심령에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이 구장도 우리가 읽으신 구장도 우리가 주를 믿고 순종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마태복음 9장에서 주를 믿고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9장의 35절부터 이 지금 10장 1절을 읽었었는데요. 자,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9장 이전에 마태복음 4장에서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초기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동일한 말씀을 계속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한번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하고 마태복음 9장 35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자, 9장 35절은요.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이 여도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같죠. 같은데 딱 하나 다르죠.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어요. 그런데 우리 구장에서 보면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라고 그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신 주된 일들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익숙하게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면서 가르치셨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잘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방향이 분명해지고 깊이가 서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같이 우리가 2022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기점이 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잘 알고 그렇게 행하고 예수와 함께 행함으로 추수를 거두는 우리 인생도 수확을 이제 거두기 시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께서 행하신 것은 세 가지였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가르치심, 하늘나라 복음 선포,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심.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마다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마다 다 달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필요한 거, 우리들이 원하는 거 다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처지들도 각자의 상황도 다 다르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다 각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볼 때 그것들을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반드시 따라 행할 일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보여주신 것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따라서 질병과 아픔을 또한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거 하나는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하늘나라 복음 선포하는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살펴보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늘나라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가르치심이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가르치심. 이 가르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실 때 3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그랬어요. 그냥 가르치며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사람들은 배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뭐든지 배우는 거 좋아해. 그러시면 특별한 경우고요. 뭐 배우는 거 좋아할 때가 있죠. 자기 마음에 맞으면 좋아해요. 그러면 더 얘기해보라고 가르쳐보라고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지식에다가 더 더해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해가기를 원하지 빼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맞으면 좋아해요. 그런데 마음속 생각과 다르면 금방 닫아버려요. 금방 마음을 닫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가르치는 것을 보십시오 하고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라는 것을 좀 다시금 읽어드렸어요. 예수님은 유대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친숙하게 생각을 하고 선민으로서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많았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또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대 회당에서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받아들였나요? 거부했습니다. 거부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일들과 흡사한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문화적으로 기독교가 익숙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뭘 더 알게 있느냐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알아서 찾아 배운다는 이 배타적인 태도가 강한 것입니다. 겸손히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순종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순종이 반드시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가르치신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이런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순종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우리가 순종을 배워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원하신 일은 단지 흥미로운 새 이론을 접하도록 하심이 아니었어요. 바르게 알고 그 진리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 있잖아요. 제자도라는 거 있어요. 여기 한국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70년 후반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 제자 훈련 아주 식상할 정도로 많이 얘기했던 게 제자 훈련입니다. 뭐 미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아주 익숙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셨을 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의 제자 훈련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된 게 순종이라는 부분이에요. 많이 지식을 접하고 그런 거 알아가는 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도전이 되고 위험을 느끼게 되고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그냥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것을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했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 순종과 결부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 중에 그런 점을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가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두 아들의 비유인데 21장의 28절 부분입니다. 자, 우리 28절서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장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3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일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믿었으면 따라야 되죠. 순종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죠. 근데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 이 아들,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예수를 믿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따르는 삶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안다고 하면, 그리고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예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면 그렇게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닙니다 했더라도 다시금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가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정도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뉘우치고 믿었기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아, 나 가르치는 거 다 했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살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하는 그 순간이 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슴을 열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 살아라. 순종의 삶을 살아라. 이건 그냥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인격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일은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기뻐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우리 인생의 수확의 밭에 함께 들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수학의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각자 수학의 밭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도 수학의 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수학의 밭에 있다고 막 생각을 하는데 수학의 밭이 아닌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순종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순종해야지 그러고 지나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순종은 어떤 차원에서의 순종인지. 순종은요, 이런 것이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순종을 기뻐하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 삶이 나옵니다. 순종을 기뻐하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 그래서 아 뭐 순종하죠 그랬다가도 우리가 아 순종하기가 불편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기회에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우리가 때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정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순간에 예 하고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게 순종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임스 화이트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차세대를 많이 이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런데 이 제너레이션 Z를 우리가 많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지금 아주 지금 청소년기를 벗어나서 젊은 세대 지금 그리고 사회 워크포스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세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들이 교회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주인들이 되도록 세워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순종하는 삶을 지금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경험이지만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마 그 인터내셔널 플라이트를 하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이 뭐 좀 다니게 되고 그러는데 국제항공 연결해가지고 또 다른 나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계속 국내선으로 연결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서 하나만 잘못돼도 다 막 미스하고 스케줄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특히 또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한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굉장히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비행기가 이제 지연되었다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이 딜레이가 된다. 그런데 문제가 그 정원보다 비행기에 타게 된 정원보다 더 많이 좌석을 판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200석 팔게 됐는데 230석을 팔아놓은 거예요. 그러나서는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저렇게 돌리고 뭐 이래가지고. 좀 뭐 이 에어라이너에서는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 정작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거죠. 하여간 그런 좌석을 더 팔았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비행기가 들어오는데 지금 기다렸다가 그걸 타시면은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은 그 모든 연결되는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겁니다. 에어라인에서 자기들이 또 어레인지를 해준다 그러지만 그건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일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줄이 늦어지는 것을 어떻게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비슷한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이 서로 빨리 카운터에 가가지고 자기 사정을 말하고 반드시 여기를 타야 된다고 이제 막 그렇게 통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카운터가 바뀌었대요. 다른 쪽 게이트로. 그래가지고 막 밀치고 가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또 어떤 사람하고 광부딪히는 모양이에요. 막 밀치고 뭐 이러면서. 근데 다른 남자분인데 막 팔꿈치로 이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진 모양이에요. 서로 째려보게 됐다고 그럽니다. 상대방이 먼저 당신 왜 나 미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상당히 목사답지 않게 내가 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미는데 나보러 뭐라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 응수를 했던 모양이에요. 상당히 육신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이죠. 마침내 두 사람 다 다행히도 비행기에 제대로 탑승을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 앉은 바로 뒤에 좌석에 그 남자분도 이제 앉은 거를 알았습니다. 좌석에 앉았으니까는 그냥 이제 됐다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도무지 편치 않더래요. 꼭 성령께서 꼭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너 성령 충만하다. 네가 그런 모습 봐도는 더 성숙하게 내가 너를 키운 것 같은데 너에게서 예수 닮은 모습 보기가 이렇게도 어렵냐? 괴로운 거예요, 앉아가지고. 아, 떨쳐보려고 그랬는데 떨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갑자기 얼마 전에 읽은 성경 구절이 갑자기 막 떠오르더래요. 그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었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그시 누른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마음을 지그시 누르는 그 일을 밀쳐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일어나가지고 뒤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사과의 말을 하는 거죠. 다들 피곤하고 긴장한 상태였는데 유독 저만 그런 것 같이 뾰족하게 굴어서 미안합니다. 아, 참 부끄럽네요. 진짜 내가 진짜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아까 무례히 행한 것 정말 미안합니다. 에, 용서를 빕니다. 이분이 그렇게 이 남성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악수를 청했대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좀 삐죽삐죽 하다가 악수하면서 아, 지난 일인데요. 뭐 이러더래요. 자, 우리가 순종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면 커다란 거막 목숨을 딱 드리는 어떤 그런 일만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올해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순종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순종은 매우 미묘한 순간에 나의 신앙의 양심을 깨우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래서 활동하는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가 성도님 삶 속에 계십니까? 계세요? 안 계시면은 우리가 성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선택은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를 얼마나 다스리시는가 하는 선택은요, 우리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가기도 하고 편리함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이 순종에 대한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섬세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막 신앙생활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은데 순종하는 삶을 살질 않아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 우리를 가르치실 거예요. 가르쳐 주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순종하겠느냐? 네가 그 순종의 선택을 하겠느냐? 나의 말을 대하면서 나를 대하면서 네가 순종하겠느냐? 그런 도전을 주십니다. 그것은 너무도 깊은 도전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거보다 더 익사이팅한 그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게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도전을 주시겠어요? 아예 무시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순간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선택하라고 하셔요. 우리가 관계 면에서도 그렇고요. 베푸는 면에서도 그렇고요. 헌신하는 면에서도 그렇고요. 성령이 택하라고 하시는 것을 택하는 삶.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배우고 가르친다는 게 뭐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교회에서 이 모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일들은요,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제자로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의 중요성을 계속 도전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게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런 가르침과 배움의 삶, 순종의 기쁨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그 다음 단계가 우리에게 열려요.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 선포는 먼저 복음을 지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온유함과 떨림으로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권유하는 일이에요. 막 전도는 엄청나게 된 것 같은데 교회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경우는 바로 이 문제예요. 성령이 택하러 가시는 순종의 삶이 없는 가운데 전도라는 프로그램만 들어온 경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막 이것저것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처음 출발이 성령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들 안에서 계속 가르치세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기도 중에 주의 소원을 우리도 같은 소원이 되도록 가르치세요. 두려움을 이기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십니다. 그 성령을 경험하시는 올해가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신 호세 선지자의 정말 피를 토하듯 하는 그와 같은 절규를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저희들이 올해는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 매우 섬세하고 작은 일 같아서 무시하기 쉬운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지나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님의 몸을 헤아리는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순종의 기쁨이 순종의 결실이 맺어지는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